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14살 나이에 평양 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한 북한의 영화감독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특별히 좋아했던 지도자에게도 흡족하고 북한 인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 만드는 인재로 길러졌던 이 사람은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에 불과했던 영화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됐고 남북한의 영화를 비교하고 또 최고 지도자 각에 관한 말을 입에 담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 2005년 한국에 정착한 영화감독 광문환 씨입니다.
요즘 뭐 돈 끌어당기려고 이제 같이 파이낸션 때문에 좀 바쁘죠. 보통 한 3, 40억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으로 지금 찍으려고요. 100만 불 거의 되었죠.
탈북자 광문환 씨는 요즘 자신의 영화에 자본을 대어줄 투자자들 만나는 일로 동분서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은 뭐 내가 원해서보다는 자꾸 주변에서 북한의 어떤 문화기술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콜을 해서 이제
북한을 궁금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 바람, 한류가 바꿔놓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인기 있는 초청 강사 광문환 씨를 바쁘게 하는 새로운 일입니다.
뭐 그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영화들 이래저래 다 얘기를 하면 태풍 사랑, 눈에는 눈이 눈이 뭐 친구 드라마.
영화의 대본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로 드라마 작가, 소설가로 지난 9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는 광문환 씨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 가운데 영상과 문학으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이야기하려 하는 종합 예술가였습니다.
네, 어차피 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말들은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 남북한 우리만의 얘기인지 어떤 제 3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인지 또 그들도 이제 그쪽 그 우리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의 얘기를 어쩌면 그들의 관심 영역 속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도 어쩌면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데서 더 품어야 될 한 부분이 아니나 이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그 어떤 영화 감독보다 북한과 탈북자를 이야기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는 광문환 감독. 올가을 촬영을 시작하게 될 영화 블랙 투어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애환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탈북자들은 누구나 없이 꿈속에서 늘 북한에 갔다 옵니다. 지금도. 10년 전 사람이든 지금 1년 된 사람은 더하고 뭐 20년 된 사람도 늘 북한에 갔다 오는데 북한 가서 이제 같이 돈도 가족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다가 결국은 항상 그쪽에 쫓기는 꿈을 꿔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깨납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 중에 또 어떤 연세 계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개념 없이 살아가는 이제 젊은 10대, 20대들 향해서 전 녀석들 저거 북한 보냈다 와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하고 얘기하는 말들. 그러지 남들은 무심히 그죠. 전 현실적으로는 보낼 수 없지만 영화적으로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썼던 게 지금 블랙투어예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의 영화감독. 서울 생활 9년 만에 한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을 화제의 영화를 만들겠다는 영화감독 광문환 씨의 사연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향이 평양이고요. 나이는 지금 45이고 평양 연극영화대학 영화연출학과 졸업해서 영화감독 자격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제관계대학 무역학과 수료해가지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건장한 체격. 멀리서 봐도 뭔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진한 인상의 광문환 씨는 북한이 북한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길러온 영화 영재였습니다.
원래 영화는 어쩌면 제가 운명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 사주에서도 나오나 봐요. 사주.
14살의 나이. 인민중학교 3학년 때 평양 연극영화대학에 예술영재로 입학했던 광문안 씨는 노동당의 정책을 영화 예술로 표현해내는 나라의 인재로 뽑혔었습니다.
근데 선현단 넥타이를 메고 이제 고등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선현단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어요. 제키네리 양복을, 대학생 교복을.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게 우선 있다. 외모에서부터 틀렸고.
빨간 소년단 넥타이 대신에 대학생 교복을 입었던 14살 나이는 더 없는 자부심으로 일리아스부터 톨스토이까지 세계 문학 선집을 섭렵했습니다.
발작, 바이런 시선이요, 뭐 괴테, 마테복, 레오 톨스토이가 쓴 이제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것들 봐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그게.
열 몇 살 때.
근데 후에 대학 졸업하고 다른 기관에 나와서 이제 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쭉 보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썼었나 하는 정도에 나도 놀랄 정도로 썼던 기억이 나요.
기라성 같은 집안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다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 발을 디디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수험 번호가 44번이었습니다. 죽을 사자 두 개씩이나 들어가서 떨어졌는데 제 어머니가 어찌어찌해서 붙였어요, 저를.
인민중학교 3학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생이 되어버린 화제의 인물.
그때만 해도 이제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그 김정일이 그 상당히 그때 그 했으니까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애들을 조기교육 단계에서 빨리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리 먼저 키워라. 거기에 이제 저는 소련단 넥타이를 메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됐죠.
학교를 졸업하고 고급 단간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민군대는 그 이름도 어마어마한 호위사령부.
여기는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데로 들어갔죠.
북한 나오는 영화에 꼭 나오는 그 호위사령부요.
네, 호위사령부. 그래서 이제 그쪽 들어가서 또 몰랐던 다른 세상이 있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영화 감독 일을 그만두고 영화 수출입을 담당했던 조선 수출입 영화사 일도 출신 성분 좋은 부모님과 집안의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미안하죠.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그런 제가 원했던 길들을 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열어주셨는데.
열어줬고 그것도 열기가 쉽지 않죠. 북한 사회에서. 근데 부모님이 다 열어주셨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답은 이거니까.
자신에게 그 많은 길을 열어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신의 한국망명은 죽어도 씻을 수 없는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불효 자식이죠. 부모한테는. 아마도 지옥 갈랍니다. 예. 가기 전에 어쨌든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날 날까지 살아계시기만을 바란다는 광문안 씨는 어깨에 걸머진 숙명과 사명으로 영화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왕 선택해서 온 길이기 때문에 내 살았던 한 시대에 대한 그리고 저 명암이 엇갈리는 저 반쪽 나라 저쪽에 대한 그 얘기는 어쩌면 내가 숙명적으로 지내야 될 어떤 사명이라고 저는 어떤 생각도 해요. 영화를 만드는 데서.
북한에서도 촉망받는 인재로 호위사령부와 조선영화수출입사 등 출세를 위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광문안 씨는 왜, 무슨 일로 한국으로 망명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제가 이제 영화대학에서 배웠던 교육은 북한 영화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면 첫 시간에 배워줍니다. 그 이제 우리 당의 유일한 사상 선전 수단이라고 배워주거든요. 뭐 사상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적인 외피 속에 씌워서 이제 매겨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다른 세계 영화들을 보고 이래저래 봤을 때 과연 이런 영화를 해야 되겠냐. 영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영화학도 광문안 씨. 영화를 배울수록 북한 영화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주제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예술이라는 형식 속에서 영화 속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국가 심의를 여러 번 겪으면서 야 이건 정책적 심의가 아니고 형상에 대한 심의까지 개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이게 감독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가심의에서 만들고 좀 더 얘기를 하면 당위원회에서 영화를 만들어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보통 7, 8번 이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북한의 영화심의. 노동당의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했는가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래라 저래라 그 표현 방법까지 결정하는 당의 간섭은 자부심으로 여겼던 영화 감독 일에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요즘 아스팔트 길이 있고 옆에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쪽 아스팔트 길로만 건너가면은 나는 현실을 쫓아서 내 북이 영화를 쫓아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자고 봤더니 내 양심이 걸려요. 왜? 뒤처리 일을 잘 안 해놔서. 그래서 비포장도로 길로 가면은 대신 현실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못한 대신 내 양심은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은 이런 데서 이제 방황하는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이 발로 통해서 클로즈업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떡하고 아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이쪽은 어떡하고 그래서 열차를 탈까 말까 하는 주인공의 그 심리를 거기서 이제 그 발로서 이제 묘사했던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심의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척박한 비포장도로를 걷는 주인공의 고뇌 장면을 문제 삼았던 당의 시민은 그 장면을 가위질했고 그 일로 광문환 씨는 영화감독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것이 조선영화수출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Korea Film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이라고 돼 있죠. 북한은 국가가 영화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부모님의 도움으로 외국 영화를 들여오고 북한 영화를 수출하는 조선 영화 수출입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영화를 많이 보고 싶어. 거기서 이제 많이 세계 영화 흐름을 좀 나름대로 습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배급 시스템을 좀 알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배급을 알아야 되니까.
영화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리자였지만 어디에서 보다 자유롭게 바깥 세상 영화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사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국 사회주의, 동구권 사회주의들하고는 이제 시사회가 점으로 가는 단계였지만은 있었고 외국 영화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후 10년간의 호위사령부 복무를 마치고 유럽의 어느 나라로 출장을 나갔을 때 광문환 씨가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해외 출장 시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게 남북한을 좀 비교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호위사령부에서 했던 문제들도 있고 이제 술자석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 갈등 관계에 있던 그 회사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양반들이 그걸 저를 잡는 하나의 계기점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해외 출장 도중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유턴을 한 거예요.
탈북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조국 북한을 두고 탈출을 생각했던 광문환 씨.
원래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그렇게 섣불리 이런 최악의 경우를 쓰진 않았을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산 하에서 움직였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데 이제 좀 치중이 되고 저 원래 또 다혈질이라. 이제 어떤 놈하고 한번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그 놈은 이제 빠지지 못할 걸로 이제 같이 말 같은 걸로 이제 북한에서 걸려들면 그건 빠지기 힘들어요. 특히나 10%권으로 갖다 걸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선 목숨을 유지하고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표현의 자유가 있는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이 더 컸던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잠재의식 속에 그 이런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동경도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있지 않았나 싶어요. 계기만 그렇게 주었을 뿐이지 만약 그런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계기가 주어져도 이렇게 유턴이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뭔가 축적에 뒤끝에 이제 계기가 주어져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듭니다.
영화감독 광문환 씨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